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또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그의 유고를 가지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고 또 밤에는 불 기둥 따라서 쉬면서 또 인도하면서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는 백기를 들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옷 등의 많은 물품을 전리품들을 취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재앙은 다 끝이 났고 또 잘 부려먹던 노예들을 은근 폐물을 줘서 그냥 내보냈으니 지금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괜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와 추격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바로의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았지만 그냥 사실 숫자가 많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실제로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끌고 온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탱크이겠죠.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민간인 앞에 탱크 부대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도 그곳에 방해물과 또 장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이적을 애굽에 내리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그런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손수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를 걷는 그들에게 햇빛 가리개와 또 히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힘이 약해서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바로가 너의 뒤를 따를 것이다.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다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 경험한다고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순간에 사라졌을까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까지는 좋았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했겠죠.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 거면 그냥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광야에 나와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냐,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종살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식의 어떤 과거를 미화하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냈느냐라는 식의 불평과 불만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들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뜻밖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흔히 이제 고난, 시련,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단정짓고 따라서 단순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순간의 어떤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는 그런 자책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어떤 상황, 환경, 다른 사람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장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워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이 사건 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었던 모세는 다릅니다.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 연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도전합니다. 다시 보지 않을 줄 알았지만 다시 눈앞에 나타난 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경험한 것은 너희가 경험할 것은 너희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이 군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만히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게 하라라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있으면서 열 가지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이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죠. 어떤 일이 어떤 목적으로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바닷가에 진을 치면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쫓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그대로 행하여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순간에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로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했어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는가? 괜한 고난이었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만 가져오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만 했던 일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에 달려있는 믿음은 참 연약하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걸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바로의 최정예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순간은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눈앞의 군대는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모습으로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믿음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지금 절망 중에 있다면,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내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소망 두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